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한 6주간에 걸쳐서 이 갈망,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욕망,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 뭐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짧은 시간 안에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잘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알아야 될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잘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 주보에 이 죄가 작동하는 그 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 구조라고 표현했는데 공식 같은 겁니다. 죄가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자극하는가,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욕심에 대한 것을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참 아름다운 것을 찬양했는데 아름다운 것 자체,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게 하셨으면 끝까지 이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사모함을,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을 뒤틀리게 또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따라가고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죄의 근원, 우리가 이런 아담의 유혹,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그 유혹에 대한 부분이 죄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다면은 이 뱀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결국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뒤틀리게 되었는가,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뒤틀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잘 지키고 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나 아담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유혹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혜가 있고 살아온 연수가 있고 내 삶의 어떠한 퀄리티가 있지, 그런 노골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 하와를, 그 다음에 아담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성공한다, 인정받는다, 기쁘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누르는, 좀 짓누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변질되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고 안정된 그것이 결국 소유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갈망한다,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가요? 이제 이러한 것, 방향, 그 수단, 방법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는 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 완전했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고, 또 시작을 보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들이 결국 어떠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해도 될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좋은 것을 좋지 못하게 바라보는 그 방향이, 그 눈이,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하는 과정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뱀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히브리어의 문법을 통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명사를 사용하느냐 고유 명사를 사용하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 명사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고 고유 명사라는 것은 딱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뱀을 가리키는 용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고유 명사 같지만 그 많은 뱀들을 가리키는, 피조물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뱀은 너무나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뱀이 마치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러한 대상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표현되는데, 결코 이런 어떠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유혹이 들어오고 이 선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선과 악, 하나님과 어떠한 뱀이 같은 어떤 레벨에서 하는 그러한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피조물이 그 창조물을 향한 그 반역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뱀을 호칭할 때 가장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간교하다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배반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었고, 보통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반역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도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그것에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뱀이 무엇이라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모든 나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꾸 이제 우리의 생각을, 보통 요즘 말로 하면은 가스라이팅 한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임으로 먹대 그랬습니다. 너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넉넉한 아주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러한 표현을 쓰게 하고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겼다,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갔네,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여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기억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신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인이 대답하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식으로 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는 잘 지켰어 이야기하면서 더 과장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장하는 것 속에서 말씀에 대한 오염, 표현이 그렇지만 말씀에 대한 오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과장해서 더 잘 지킬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정녕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정말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나는 안 만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한 것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직히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이미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담만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나중에 창조된 여자도 포함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표현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아, 너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유혹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만드냐면 결핍에, 오늘 주부에 나왔지만 결핍의 착시, 결핍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충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유혹은 이미 우리가 얻은, 이미 우리가 받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소유한 그 은혜를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시선을 바라보는 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왜곡된 이제 시선을 가지고 뭔가 결핍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딱 있으니까 그러한 눈을 가지고 딱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남편에게 주었을 때 너도 당신도 같이 유혹에 넘어가야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거니까 내 남편도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아, 이 여인이 자기가 먼저 먹고서 이게 혼자 죄질 것처럼 보이니까 남편에게도 좋아가지고 같이 죄짓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자기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왜곡된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실수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유혹하고 누군가를 죄에 빠뜨릴 때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좋은 것이라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사기 당한 줄도 모르고 사람을 소개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서로가 의지하면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문법, 성경의 구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냐. 그러니까 보고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취하게 만드는데 이 볼 때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저거가 있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그 선한 것을 어긋나게, 뒤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무엇을 보고 있냐. AI가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전화기를 좀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저한테 전화기를 안 보여줄 수도 있지만 딱 유튜브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뭐 그런 걸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보면은 제가 평소에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싹 있어요. 그 뭐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그분이 항상 보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계속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 회사들이 그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게 와이셔츠를 좀 그 다리미질 하나도 안 하도 그냥 집에서 딱 빨아가지고 탁탁해 털면 하면은 그 링클 프리 뭐 넌 아이러닝 해가지고 하는 거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계속해서 이 와이셔츠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죄가 우리가 어긋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보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으니까 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긋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결국 그 시작이 뭐예요? 밧세바를 봤단 말이에요. 아간이 시난산 외투를 딱 보지 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유혹이 없었죠. 근데 시난산 외투 좋은 옷을 딱 보니까 삼손이 딤나에서 한 여인을 딱 보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보니까 취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못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그런 어떤 욕심이, 욕망이 막 지나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거의 공짜로 풀어요. 그런데 중독되면은 그 돈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소에는 하지 않을 진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결승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죄는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똑바로 가야 될,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것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며 가게 하는데 우리의 그 시선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충분히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주워놓고서는 다 주워놓고서는 빼앗아간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면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을 보면 나도 소유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받는 것을 보면 나도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취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작은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내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니까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증들, 이게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선이 왜곡되고 내가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크면은 곧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뱀의 유혹은,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에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죠. 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주겠다고 큰소리 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것이에요. 사탄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유혹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과 이 마태복음 4장의 그 유혹을 보면 비슷한 패턴, 비슷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놀랍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탄의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 받으심이 때로는 우리를 이해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유혹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유혹당하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때로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참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돼요. 내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고 문제가 많고 아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그 물건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터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만지면서 하나님을 마치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으로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상을 잡을 수 있잖아요.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목의 적용 아닙니까? 이 안목의 적용, 이 눈으로 보는 것들. 그런데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 너무나 필요한 게 많은데 나 정말 간절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으니까 잘못된 것들, 세상, 사탄,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뱀은 너희들은 부족해. 너희들은 하나님과는 좀 틀려. 막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인 것처럼 막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넘어갔어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에 빠진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얻게 된 지혜는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깨닫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은 수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신들을 가립니다. 수치심을 겪으면서 내가 나를 가려야지 하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원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 지혜가 있기를 바랬는데 결국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고 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 온전히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그 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가리기는 가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지혜로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지혜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영적인 갈망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은 더 많은 갈증을 우리에게 주고 줄 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문제 말씀을 읽다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죄를 짓고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갈망,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것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게 점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그런 강한 욕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단어, 이 헬라어,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쪽으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는 잘못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볼 때는 이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된 시선으로 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죄를 쌓게 되는 거예요.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시선을 온전히,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데, 왜곡된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욕심에 끌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욕심에 끌렸다. 이 끌렸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하냐면은 미끼, 유혹, 그러니까 덫, 그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사냥꾼이 미끼를 놓는 거예요. 잡으려고. 낚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낚시에다가 미끼를 놓잖아요. 그냥 던지면은 고기가 뭐 잡힙니까? 어떠한 뭐 고등어 때 이렇게 낚시하는 거 보니까 그냥 바늘, 그 낚싯바늘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유튜브로 보긴 봤지만 대부분의 낚시는 그잖아요. 이렇게 가짜 미끼든지 진짜 미끼든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꼬시는 거, 한마디로. 이 끌려가 그런 거예요. 사냥꾼이 뭐라 그럴까? 올무, 덫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낚시꾼이 미끼로 물고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욕심에 끌려가라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죄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죄가 우리 문 앞에서 어떻게든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선을 똑바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받아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막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다닌다고 막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틀리면, 잘못되면은 우리가 우습게 보고, 내가 이거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것이 덫이 되고 미끼가 되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동시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왜곡된 것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때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진짜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항상 조심하면서 이 찬양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아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어요? 무엇이 참 나에게 기쁨을 줬습니까? 무엇이 나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왜 힘드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무엇을 좋아했나? 내가 왜 힘들었는가? 그런데 이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좋았던 것이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진짜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